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는 실생활에서의 성결법을 말씀하며 대부분 이스라엘 일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위한 명령과 규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21장과 22장 두 장은 오로지 제사장의 거룩과 성결 기준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1장에서는 장례식 참석 규제 또 금지를 통해서 어떤 경우든지 제사장은 죽은 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엄격한 성결 유지 계명, 그리고 제사장의 배우자 선택 시 요구되는 또한 엄격한 제한 요건, 그리고 제사장의 신체적인 흠결 및 온전성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신체상의 온전함과 또 드려지는 제물의 흠없는 온전함은 서로 병행관계에 놓여 있어서 양쪽 모두 엄격히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신을 매장하는 장례식과 결혼은 제사장의 성결을 빼앗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것과의 접촉은 접촉당한 자의 거룩과 성결을 박탈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 시신이나 찢겨 죽은 동물의 시체와의 접촉은 제사장이 거룩과 성결을 위협하게 되고 마침내 그들의 일터인 성소 자체의 신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시체가 그 시체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믿어졌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친족과 부모의 장례식을 치를 때는 시신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그의 부족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일반 백성이 죽은 경우에는 그 시체를 위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는 다르게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임을 의미하는 관유를 그 머리 위에 부은 바 된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기에 어떤 형식의 애도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를 지키는 거룩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므로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식에조차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관유가 그 위에 부어진 바 되어 흐르고 있고 최고의 거룩을 표현하는 영예로운 에봇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1절에서 15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일반인에게 기대되는 전통적인 장례식 참여 의무에서 면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은 장례식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인데요. 고대 근동 장례식의 핵심은 시신 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문명권에서 시신 매장과 장례식에 부여된 의미를 비추어 본다라면 이스라엘이 제사장과 장례식을 이격시켜 놓은 것은 매우 인상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대 가나안의 장례식에서 애도를 표현하는 관습을 멀리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자의 제의에 대한 가나안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의 뿌리를 두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당연히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에서의 더욱 고도의 성결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들은 화제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과 13절, 14절을 보면 제사장의 이상적인 배우자는 아버지 쪽 친족 출신의 처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의 경우에는 창녀 출신이나 또 이혼녀 출신이 아니라면 과부와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오직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어날 후손의 신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고대 이스라엘의 이혼 사유는 아내의 명백한 부정이나 간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혼녀는 곧 간음녀라는 등식이 성립하던 시기에 제사장이 만약 이혼녀와 결혼을 한다면 그 신성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했고요. 또 그의 가정의 거룩성을 감독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은 비슷한 이유로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화형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인 아버지를 속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속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24절까지는 제사장의 신체적 온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그 신체적 온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기는 직분자가 최선의 신체적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물이 흠없고 점 없는 최선의 동물이어야 하듯이 제물과 동일시되는 제사장 자신도 최선의 온전한 몸을 드려야 합니다. 눈먼 자, 다리를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를 더한 자, 손발이 부러진 자, 등이 구부러진 자, 키가 못 자란 자, 눈에 맥박이 있는 자, 십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 등은 제사장으로 심우할 수 없고 또 이들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구나 장애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신체적 결함이나 장애에 대해서 꼭 인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약하자면 제사장과 제물은 동일시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신체상의 장애와 불구 때문에 제사장의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는 있다는 규정이 이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신체적 온전 요건을 다루는 이 규정이 장애인에 대한 성경의 편견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 두 가지 부분 정도로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시대와는 달리 예수님으로 인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데는 어떠한 인간적인 매개체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제사장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가끔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제사장 혹시 오늘날의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목회자는 결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분들이 제사장적 기능은 하고 있지만 절대로 제사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보며 또 신약의 많은 성경 기자들이 기록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이 거룩과 성결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거룩과 성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사장의 그 흠 없는 그 몸의 기준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이어지는 그 부분들을 보면 이 부분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능적인 면에서 성소로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 흠 없는 몸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바로 육신적인 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장애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육신적인 장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것이 있다라면 오히려 음행과 또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빠져서 두 눈이 멀쩡하고 두 귀가 멀쩡한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고 손발이 멀쩡한데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줄 모르는 영적 장애입니다. 오늘날은 육신적인 장애를 입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섬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육체적 결함 때문에 더욱 신실하게 또 더욱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장애인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또 온전히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육체를 가지고 범죄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범죄한 지체를 찍어내고 장애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영적인 장애일 것입니다. 내가 두 눈은 뜨고 있지만 또 두 귀는 열려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멀쩡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내 몸에 연약함이 있고 또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눈이 올바로 깨어있고 내 영적인 귀가 올바로 열려있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면 바로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참된 영적인 성도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결코 죄악과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영적인 제사장답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 가운데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